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0절과 또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그리고 19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19절입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를 능히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왕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 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관계통장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관계통장 또는 감정통장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는 부부간의 어떠한 가족간의 좋은 감정이나 경험들을 평소에 많이 쌓아두어야 한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누구나 살다 보면 생각이 다르기도 하고 또 생활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서로에게 잘못할 때도 있고 또 본의 아니게 상처를 줄 때도 있습니다. 그때 바로 이러한 관계의 통장에 꾸준히 저축을 해온 사람들은 그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서로에게 쌓아온 신뢰와 또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실수를 해도 또 잘못하고 잘못을 해도 용서하고 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 통장에 돈이 충분히 있으면 사기를 당하거나 위험에 빠질 때에도 회복할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잔고가 거의 바닥이 났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작은 리스크에도 쉽게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무리 상대방에게 화가 나고 또 애정이 식었어도 이 신뢰와 사랑이 관계의 통장에 두둑히 쌓여 있으면 그 관계는 상대적으로 든든히 위기와 갈등들을 헤쳐나갈 수 있게 됩니다.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이고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과도 우리는 이러한 관계의 통장에 미리미리 저축을 해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러한 분석과 조언들을 보면서 기도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도 통장이 있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이름으로 된 그 기도 통장에 기도의 잔고가 차곡차곡 쌓인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맛이 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기 힘든 이유는 기도를 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하나 다 들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그 기도의 통장에 차곡차곡 하나님께서 쌓아놓고 계신 줄 저는 믿습니다. 결국 우리의 기도가 쌓일 때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진짜 우리 인생의 위기가 닥쳐올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의 통장에서 우리의 기도를 꺼내어 사용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처럼 쌓이는 기도의 능력은 성경 곳곳에 나타납니다만 오늘은 특별히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바른 기도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째로 기도는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이 다니엘이 이제는 메대의 왕이었던 다리오 왕의 눈에 들게 됩니다. 그리고 노예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총리의 자리에 다니엘이 오르게 되죠. 주위에서 보는 시선이 당연히 곱지 않았을 겁니다. 다니엘의 대적자들이 계략을 꾸미기 시작하죠. 그 계략이 뭐냐? 왕으로 하여금 칙령을 발표하게 합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는 다른 어떠한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어길 때는 어떡합니까? 내가 사자굴에 던져버릴 것이다 라는 칙령을 반포하게 됩니다. 당연히 누구를 타겟으로 한 칙령이었는가? 다니엘을 타겟으로 했겠죠. 이 다니엘의 대적자들은 이미 다니엘이 하루 세 번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사실을 알고 다리오 왕을 이 칙령을 반포하도록 유도한 것입니다. 이제 이 칙령이 반포되면 다니엘이 기도하는 순간 사자밥이 되도록 아주 치밀하게 설계를 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악은 항상 치밀합니다. 그리고 늘 그럴듯한 명분으로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이 다리오 왕도 이 칙령이 자신이 그토록 총애하는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계략인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만 이 칙령의 도장을 꽝 하고 찍고 맙니다. 그리고 칙령이 그렇게 반포가 됐어요. 자, 이 소식이 이제 다니엘에게 들립니다. 그때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 두려웠는지 아니면 절망에 빠졌는지 아니면 정반대로 대적자들을 가소롭게 여기며 코웃음을 쳤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다니엘의 그 내적인 감정에서는 침묵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대신에 성경이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가? 다니엘의 기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 외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이 시절을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여기서 알고도라는 이 단어에 해당하는 원어는 그냥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진짜 의미는 확실하게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라는 뜻이에요. 지금 다니엘은 확실하게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칙령의 내용이 무엇인지, 지금 내가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가를 확실히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가 어떻게 하는가 고민하거나 걱정에 빠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이것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거나 대안을 세우기 위해서 분주한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무엇을 합니까? 그저 기도할 뿐입니다. 기도하면 내가 사자밥이 될 것임을 알고서도 확실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다니엘의 기도의 모습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자신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위태로운 순간에도 그가 무엇을 한 건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켰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자기의 집의 윗방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10절을 펴놓고 같이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자신의 집의 윗방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뭔가? 그가 장소를 정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윗방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다락방 같은 곳이 아닙니다. 당시에는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사는 좋은 집에만 2층이 있었대요. 다니엘 역시 제국의 총리였기에 2층의 방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 2층 윗방을 뭐로 만들었는가? 기도의 자리로 만든 거예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약속한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 자리에서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기도의 장소를 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무소부재의 하나님,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장소를 정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가짐과 우리의 자세를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사람을 만날 때 장소를 고민하고 정하잖아요. 아무 데서나 만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이곳은 구별된 자리입니다. 제가 이곳에서 매일 하나님을 만나기로 약속합니다라고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만드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작은 공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립시다. 공간이 없다면 작은 의자 하나도 괜찮아요. 아니면 작은 방석 하나도 괜찮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예배당에 남아서 드리는 기도일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약속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기뻐 받아주십니다. 이외에도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 몇 가지 특징들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 다니엘은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방향으로 앉아서 기도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럼 왜 예루살렘일까? 이는 단순히 어떤 기복적인 습관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예루살렘 방향으로 앉아서 기도했다라는 것은 다니엘이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 기도의 내용, 그 기도의 내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한 이유는 그가 과거 솔로몬의 기도를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솔로몬의 기도가 있거든요. 열왕기상 8장을 보면 그 솔로몬의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열왕기상 8장 말씀을 48절 4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자기를 사로잡아 간 적국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그럼 다니엘이 지금 적국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까? 이곳에서 그가 솔로몬의 기도를 기억하며 무엇을 기도했는가? 그 기도문을 의지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사로잡혀 간 자들이 이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포로로 잡혀 있는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지금 우리를 주님 좀 돌봐 주옵소서라는 그 간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다라는 그 표현 가운데 함축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니엘이 드렸던 기도의 내용은 나의 안전이나 나의 번영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금 자신의 나라와 자신의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는 간절한 마음으로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기도를 올려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이 올려드린 기도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으로 다니엘은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저 같으면 이 왕의 칙령이 반포됐잖아요. 그 인간적으로 좀 창문 닫아놓고 숨어서 기도할 것 같은데 30일만 조심해서 기도하면 될 것 같은데 다니엘 어떡합니까? 이전에 했던 것처럼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크게 기도를 합니다. 왜 그런가? 숨어서 기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기지 않겠다는 의지이며 표현입니다. 여러분, 식사기도 하실 때에 어떻게 하십니까? 저도 어릴 때 학교에서 도시락을 친구들 같이 먹으면 엄청난 기술을 발휘하면서 식사기도를 처리하곤 했어요.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뭐예요? 눈을 감고 하품을 하면서 하나님 잘 먹겠습니다 하면 이렇게 짧게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식판을 들고 자리에 앉으면서 고개를 숙인 채로 친구들 보지 못하게 아멘 하고 기도를 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정말 식기도를 1분 이상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것도 두 손을 간절히 모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그 친구하고는 밥을 안 먹었죠. 그래서 어릴 때는 야, 쟤는 왜 저러냐 하고 그 친구가 되게 이상해 보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 그 모습을 하나님이 참 기뻐 받으셨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저의 모습이 참 부끄럽게 생각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흐름과도 타협해서는 안 되고 주위의 시선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움츠러들어서도 안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약속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10절을 보면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가? 그가 습관을 쫓아서 기도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칙령이 반포되기 전부터 그는 그의 집 윗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하기를 매일 반복적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습관적인 기도가 나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누가복음 23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처럼 모든 신앙의 훈련은 우리의 몸에 습관처럼 배어 있어야 합니다. 다니엘이 지금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그가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바로 기도의 습관이 그에게 배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그는 하루에 세 번씩 기도했다라고 나옵니다. 아마도 그는 아침, 그리고 정오, 그리고 저녁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히브리인들이 많이 기도한다고 할 때 몇 번 기도했냐면 두 번 기도합니다.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지금 몇 번 기도하고 있습니까? 세 번을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침과 저녁에는 그나마 기도하는 것이 조금 수월할 수 있어요. 출근하기 전에 기도하고 다녀와서 기도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정오에 기도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니엘이 이 정오 기도를 지키기 위해서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자신의 장소에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 앞에 장소뿐 아니라 시간을 구별하여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목숨처럼 지켰다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그는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당시 히브리인들이 이 기도를 드릴 때에는 대부분 서서 손을 하늘 향해서 들고 기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나의 죄를 자복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를 최대한 낮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절박한 상황 속에서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표현을 무릎을 꿇고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그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의 상황을 보십시오. 감사할 것이 그리 없습니다. 포로로 끌려왔고 사방에서는 자신을 죽이려는 대적자들이 득실됩니다. 이제 기도를 드렸다는 이유로 그는 당장 사자밥이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아무것도 감사할 것이 없는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러면 10절의 마지막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 즉 다니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 다니엘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에도 감사를 잃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로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나의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그 기도의 통장에 차곡차곡 저축해 놓고 계실 것이라는 믿음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 앞에 약속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시간과 공간만큼 내가 어떠한 세상의 우선순위와도 타협하지 않겠다는 결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다니엘이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도했던 것처럼 세상을 향해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한 모습으로 주의 자녀답게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모든 기도의 습관이 쌓여서 쌓이는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 쌓이는 기도가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기적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기도는 관계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는 관계다. 어느 작은 개척교회에 매일 열심으로 새벽 기도를 나오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이 할머니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는 그 할머니의 모습을 보고 많은 교인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날이 추워지고 또 눈이 많이 내린 날 이후부터 할머니가 안 나오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루가 지나고 또 이틀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불안해진 이 목사님이 할머니 댁을 수소문해서 찾아갔습니다. 똑똑똑 할머니 계세요? 라고 문을 두드리자 할머니께서 너무나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이 목사님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한숨 돌린 목사님이 그제야 안부를 부르면서 전하면서 물었어요. 그런데 할머니 요즘 왜 교회 못 나오셨어요?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뭐라고 대답했느냐, 아이고 목사님이랑 하나님 덕분에 제 손주가 이번에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다음에 또 일이 있을 때 찾아뵙겠습니다. 진짜인지 지어낸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이야기 속에서 이 할머니의 모습이 마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에 대한 착각 중에 하나는 기도를 소원 성취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을 요구하고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한 행위를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면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 나의 기도가 부족했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무속의 용어로 치성이라고 해요. 치성 들어보셨죠 여러분? 치성, 쌀밭과 정화수를 이렇게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거, 그게 치성입니다. 자식을 얻으려면 산신에게 빌고 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는 당산이나 선왕당에 가서 비는 것, 그게 치성이에요. 하지만 기도는 뭐냐, 이러한 치성이 아닙니다. 기도의 본질은 여러분 관계성에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것,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진짜 기도의 본질이며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기도를 통해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다니엘이 결국 사자굴에 던져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일을 가장 안타까워한 인물이 누구냐? 다리오 왕입니다. 그가 밤이 새도록 다니엘 걱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튿날 동이 트자마자 급히 사자굴로 달려갑니다. 19절, 2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여러분, 다리오 왕이 사자굴에 도착하자마자 뭐라고 합니까?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을 지금 누가 했습니까? 다리오 왕이 했어요. 한 제국의 통치자, 이방 민족의 왕인 그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는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이 다리오 왕은 밤새도록 고민하며 걱정했을 것입니다. 아, 내가 바보 같은 이 칙령을 내린 자신을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당시의 관습에 따르면 죄수가 사자굴에 던져져도 하루가 지날 때까지 죽지 않았다면 형벌을 면할 수 있다라는 면책조항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굶주린 사자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죽음을 피한다는 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죠. 그래서 다리오 왕이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가 느꼈던 감정이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무력감을 느꼈을 거예요. 무력감. 야, 내가 왕인데도, 내가 한 제국의 황제인데도 나의 뜻대로 할 수 없는 일이 있구나. 인간은 누구나 이러한 무력감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무력감에 빠져있는 다리오 왕의 머리를 스쳐 지나가는 한 줄기 희망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었어요. 그래, 다니엘의 하나님이라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저 다니엘을 구원해 줄 수 있을지 모른다라는 기대와 희망이 다리오 왕 마음 가운데 싹 트게 된 것입니다. 사자굴 앞에서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부를 때에 다니엘이 뭐라고 응답을 합니까? 2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다리오 왕이 그토록 바랬던 대로 다니엘이 살아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즉시 내가 살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다리오 왕에게 증언합니다. 2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행상히 하지 못하여 싸우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었던 비결을 다니엘이 뭐라고 증언하고 있습니까? 22절 앞부구절을 보면 주어를 잘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천사를 보내어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다니엘이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에 있었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매일 습관을 쫓아 하루에 3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그 기도를 헛되이 듣지 않으셨습니다. 다니엘과 하나님의 그 기도 통장에 오랜 기도가 쌓이고 쌓이고 또 쌓인 겁니다. 그때 다니엘은 사자굴에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할 수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하고도 믿지 못할 때가 많아요.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나에게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며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보셨잖아요. 비행기를 타면 이제 수화물을 맡기지 않습니까? 위탁 수화물. 그런데 여러분, 수화물을 맡기고 나서 도착할 때까지 막 불안해하는 분 계세요? 아, 수화물이 잘 실어졌을까? 다른 비행기에 실렸으면 어떡하지? 비행 내내 그것을 불안해한다며 그 비행을 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처럼 여겨지겠습니까? 수화물은 그냥 믿고 맡기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란 하나님께 믿고 맡기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나에게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믿고 맡기는 겁니다. 나의 앞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다. 내 육체의 질병을 주님께서 낫게 해 주실 것이다.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나에게 닥친 이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속히 풀어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 확신이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 매일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신뢰가 느껴질 때에, 우리의 기도가 차곡차곡 하나님 앞에 쌓여질 때에 우리는 주님을 믿으며 날마다 기도의 자리 가운데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맞아, 2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며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말하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다니엘은 다니엘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적을 체험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십시오.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십시오. 그 하나님을 향해 기도의 통장 가운데 계속해서 여러분의 기도의 분량을 쌓아가십시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과 영혼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조금도 상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시간과 장소를 정해 기도했던 다니엘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새로워지게 하시고 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